VOA 세계 뉴스입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미국 국빈 방문을 위해 어제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오늘 뉴욕 유엔 본부 잔디밭에서 열리는 세계 요가의 날 기념 행사에 참석한 뒤 워싱턴으로 이동해 조 바이든 대통령과 개인 만찬을 가질 예정이며 내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과 국빈 만찬을 갖습니다. 모디 총리의 이번 방미는 인도 지도자로서는 세 번째며 바이든 대통령 재임 중 세 번째 국빈 방문입니다. 모디 총리는 어제 미국의 전기자동차 제조업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만나 인도에 대한 투자를 촉구했습니다. 모디 총리는 전기차의 기동성과 급속히 확장하는 상업 우주 분야에 대한 투자와 관련해 인도에서의 기회를 탐색하기 위해 머스크 CEO를 면담했다고 인도 외교부는 밝혔습니다. 머스크 CEO는 회동 뒤 기자들에게 모디 총리가 인도에 대한 상당한 투자를 강하게 당부했다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모디 총리는 이번 국빈 방문을 앞두고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특별 초청은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 두 나라 파트너십의 활기와 생동을 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전단이 오늘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다고 타이완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이날 산둥함이 이끄는 항모 전단이 타이완 해협 서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항행했다며 합동정보감시정찰체계를 가동해 해상과 공중상황을 평가하는 한편 전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적절한 병력을 파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산둥함은 지난 4월 서태평양에 전개돼 중국군의 군사훈련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산둥함은 랴오닝함에 이은 중국군의 두 번째 항모로 재래식 디젤 엔진을 동력으로 하며 항공기 4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내일부터 이틀간 남중국해 하이난성 남동부 해상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한다고 중국 해사국이 오늘 발표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대원 두 명이 어제 요르단강 서안지군의 이스라엘 정착촌 인근에서 총격을 가해 이스라엘인 4명이 숨졌습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하마스 소속 무장대원 두 명이 이날 이스라엘 정착촌 인근 한 식당에 난입해 3명을 살해한 뒤 인근 주유소로 이동해 주유 중이던 또 다른 이에게 총격을 가해 그를 숨지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희생자들이 모두 이스라엘 국민이라고 밝혔으며 현지 언론들은 3명은 서안지구 정착촌 주민이고 나머지 1명은 이스라엘 중부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사망자 외에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대원 중 한 명은 인근 민간인에 의해 사살됐고 도주했던 나머지 한 명은 수색 끝에 붙잡혔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대원의 이날 공격은 앞서 이스라엘군이 19일 요르단강 서안지구 제닌 난민촌에 헬리콥터를 동원한 공격을 가해 팔레스타인인 6명이 숨진 지 하루 만에 벌어졌습니다. 하마스 대변인은 이번 총격이 제닌 난민촌 사건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서안지구에 지원군을 파견했다며 보복 의지를 밝혔습니다.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지구에서는 양측 간 무력 충돌로 올 들어 적어도 162명의 팔레스타인인과 25명의 이스라엘인이 숨졌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자국이 강제 병합한 크름반도를 우크라이나군이 공격할 경우 우크라이나 수뇌부를 타격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어제 러시아군 관계자 회의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이 제공한 고속기동 포병 로켓체계 하이마스와 영국산 스톰 섀도우 순항미사일로 크름반도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쇼이구 장관은 러시아의 특별군사작전 영역 이외의 지역에서 이들 미사일을 사용하는 것은 미국과 영국이 분쟁에 전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라며 이는 우크라이나의 정책결정센터들에 대한 즉각적인 타격을 초래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남동부 지역에서 러시아군을 몰아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저녁 영상연설에서 남부와 동부의 우크라이나군이 적을 적극 파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렉산드르 시르스키 우크라이나 육군 총사령관은 텔레그램에서 지난달 러시아 용병부대에 의해 함락됐던 동부도시 바흐무트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이 전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러시아가 장악 중인 동부 도네츠크와 남부 자포리자 지역에 대한 공격 시도는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VOA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21일 수요일 VOA 뉴스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창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다고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말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이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파리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의 위협에 맞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흐리고 대부분 지역에 비 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최저기온은 8도에서 18도, 최고는 15도에서 31도.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1내지 3미터, 서해 앞바다 0.5내지 1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중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가장 불안정한 역내 행위자로 인식하고 있다고 미 국무장관이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 문제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미한일 3국은 더 많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점을 중국 측에 말했다고도 전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최근 방중기간 중국 측에 대북 영향력 행사를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20일 미국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으로부터 김정은과 그의 미사일, 핵 프로그램에 대한 압박을 돕겠다는 약속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약속은 없었다면서도 그러나 나는 중국이 역내에서 가장 불안정한 행위자가 반복된 미사일 실험과 심지어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있는 김정은이란 점을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나는 중국 측에 우리는 김정은이 모든 미사일 실험으로부터 멀어지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움직이도록 하는 데 있어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는 점을 중국 측 카운터파트에게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그들이 어떤 이유로든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국, 일본과 함께 우리 자신과 동맹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더 많은 방어자산을 역내에 배치하는 것과 함께 훈련하는 것을 포함한 이러한 조치는 중국을 겨냥하진 않지만 아마도 중국이 좋아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따라서 우리는 중국이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할 방법을 찾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이유로든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하지 않으려 한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인식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런 점을 구체적으로 시진핑 주석에게 제기했느냐는 추가 질문에 그렇다며 다른 두 명의 대화 상대인 국무위원과 외사판공실 주임에게 자세히 제기했고 더 일반적으로는 시진핑에게 그렇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겸 외교부 장관은 8시간 정도, 왕이 주임과는 3시간 반 정도, 시진핑과는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눴다고 부연했습니다. 이어 시진핑 주석과의 대화는 6만 피트 상공보다도 높은 수준의 대화였다며 구체적인 사안은 다루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나 관계적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과 서로의 차이점을 다룰 방안, 협력 확대 방안 등을 공유하기 위해 그와 대화하는 건 매우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것들은 이번 만남, 즉 고위급 소통에서 시작이 된다며 이를 통해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이 작년 말 발리에서 설정한 의제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과 19일 이틀에 걸쳐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시진핑 국가주석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자 전임 트럼프 행정부 당시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지난 2018년 10월 방중 이후 약 4년 8개월 만입니다. 당초 블링컨 장관은 지난 2월 중국을 방문하려 했지만 중국의 정찰 풍선 사태가 불거지면서 약 4개월간 미뤄졌었습니다. BOE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을 방문한 대니엘 클린턴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할 능력과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최근 방중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이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21일 한국을 방문해 최영삼 한국 외교부 차관보와 오찬겸 회담을 갖고 장호진 1차관을 예방하면서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최근 방중 결과를 설명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동행했던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을 만나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나오게 하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과 책임이 있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중국이 책임 있는 자세와 함께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는 최 차관보와의 회담에서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통해 미중이 날로 무모해지는 북한의 도발 행위와 위협적 언사에 관해 논의했다며 미국 측은 중국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보유한 특수한 위치에 있는 만큼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 차관보도 북한의 도발 중단과 비핵화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의 공동이익이라는 미한 양국의 인식을 재확인하면서 이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지속적으로 촉구해가자고 말했습니다. 크리튼 블링크 차관보는 또 블링컨 장관이 중국 측과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대화를 가졌다며 미중 사이 오해와 오판에 따른 충돌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중국 측과 고위급 소통 채널을 유지하는 한편 자유롭고 개방된 규범 기반의 국제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 우방국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8일부터 이틀간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친강 외교부장 등 고위급 인사들을 만나 북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중국 측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모든 미사일 시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를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다루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견인하는데 중국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자신의 협조 요청에 대해 중국 측이 약속한 건 없다고 전했지만 일단 미중 간 고위급 소통 과정에서 관련 논의가 이루어진 만큼 중국 측의 향후 대응 방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중 고위급 접촉에서 북한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는 것은 두 나라가 패권 경쟁을 벌이면서도 북한 문제를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의제를 중요 의제로 상정이 됐고 어쨌든 미국은 그것을 중국과의 협력을 해야 할 분야로 식별을 해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당장 뭐가 해결될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미중 간의 대화가 지속이 된다면 북한 문제도 그 안에서 의제로 다뤄진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블링컨 장관에 따르면 친강 부장은 미국 워싱턴에서 후속 회담을 진행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미국 측은 오는 11월 미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할 가능성 또한 열어두고 있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난점이 매우 명확하다고 생각한다며 각 측은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고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이른바 합리적 안보 우려를 존중하지 않고 북한이 취한 긍정적인 조치에 보상하지 않은 것이 한반도 상황 악화의 핵심 원인이라고 주장하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에 대한 비난과 추가 제재에 반대해 왔습니다. 따라서 마오닝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에만 대북 영향력 행사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미국도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블링컨 장관의 이번 방중은 미중 갈등 과정에서 우발적인 군사 충돌을 막고 대중 경제 압박 조치가 빚어낸 미국 내 기업들의 불만을 완화하기 위한 행보지만 패권 경쟁 상대인 중국에 맞선 정책 기조는 변한 게 아니라며 북한의 도발과 핵 고도화에 대한 양국 입장차가 좁혀지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금과 같이 미국의 대중국 견제가 계속되고 있는 한 중국은 북한의 도발보다는 북중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기존의 견해를 계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중국은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조건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좀 고쳐달라는 그러한 뉘앙스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미국은 과거와는 변함이 없는 그러한 대북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미중 협력이 제한적인 수준에서나마 이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간 날선 대립이 일부 완화될 수 있다며 이런 흐름에서 미중은 물론 북한도 각각 대화 재개의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대형 도발을 억제할 필요성이 있고 중국은 북한의 대형 도발로 인한 미한일 군사협력 강화가 안보상 큰 부담이라는 점, 그리고 북한은 경제난 속 잇단 도발에 따른 피로감이 한계치에 왔을 수 있다는 게 조선임 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가장 강경한 카드, 대북 압박 카드는 중국이 쓰기 어렵고요. 그러나 어느 정도 대화 국면으로 전환하는 카드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북한도 필요성이 있거든요. 북한도 지금 도발 필요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중국의 역할이 있을 수 있고.
블링컨 장관이 이번 방중으로 북한의 셈법이 복잡해졌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1일 국제문제평론가 정영학 명의의 글을 통해 블링컨 장관의 방중을 대중국 압박 정책의 실패를 자인한 도발자의 수치스러운 구걸 행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대중 압박과 억제가 되레 자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하는 부메랑이 되고 미중 대결이 미중 위에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관계 완화를 구걸하고 있다고 중국 편을 드는 논평을 낸 겁니다.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으로선 미중 갈등이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중국이 대화 중재 역할에 나설 가능성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중이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서 좀 더 적극적인 협력 구도로 만약 바뀐다면은 북한 문제가 어떤 방식으로 다뤄질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어쨌든 전략무기 개발에 중국 러시아가 직간접적인 방식으로 동조하는 형식이지만 그게 이제 만약에 불리해진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다시 고립된 형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우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홍 실장은 비록 논평 주체 급이 높진 않지만 북한의 반응이 매우 신속했다며 블링컨 장관 방중을 그만큼 예의주시했다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 역할론을 강조했지만 중국이 화답할 가능성은 낮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은 진단했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이 대북 압박에 나설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전략 자산 전개 등 미국의 역내 군사력 강화엔 부담을 느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20일 BOA와 전화 통화에서 중국이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북한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블링컨 장관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고 말했습니다.
Secretary Blinken is absolutely correct that of any country in the world, China has more leverage with Pyongyang than any other.
와일더 전 보좌관은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최근 중국 방문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 역할을 강조한 데 대한 질문에 중국은 한국 전쟁 당시 북한을 지원했고 이후에도 북한 편에 섰으며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유엔 등에서도 정치적으로 북한을 편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 간 불신이 팽배하고 중국은 미국의 역내 정책이 자신들을 봉쇄하고 포위하는 것처럼 느끼는 현 상황에서 중국의 지원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진단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중국이 입장을 바꿀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is if the North Koreans became dangerously aggressive militarily toward the South and toward Japan.
하나는 북한이 한국, 일본, 심지어 미국을 향해 군사적으로 위험할 정도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미중 관계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와일더 전 보좌관은 지적했습니다. 앞서 블링컨 장관은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친강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과 회담했으며 다음 날인 19일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시진핑 국가주석을 각각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은 북한이 대화에 관여하고 자신들의 위험한 행동을 중단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셉 디트라니 전 6자회담 미국 차석 대표는 대북 영향력과 관련한 중국의 특별한 위치에 동의한다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면서 북한의 중국 의존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he lockdown, North Korea wasn't doing anything with anyone. And now... Now things are opening up again. This is the time for China.
북한은 코로나 차단을 이유로 국경을 봉쇄하면서 누구와도 왕래하지 않았지만 지금은 북중 무역을 재개하는 등 다시 개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사는 지금은 중국 시진핑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해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해야 할 때라면서 김정은도 시 주석의 말에 대해 어느 정도 수용적일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북한이 협상에 복귀하고 미사일 발사와 7차 핵실험을 보류하도록 설득하거나 설득을 시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대북 지렛대를 활용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블링컨 장관이 베이징에서 10시간 넘게 회담하면서 중국 측과 북한 문제를 논의했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확인한 점을 긍정적인 신호로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미국과 한국 그리고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북한에 대해 의미 있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화해 노력이 아직 초기 단계이며 양자 관계 등 다른 우선순위에 집중하는 단계라는 것입니다. 뎁슨 전 대사대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와 제재의 확고한 이행 등 북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국의 권한 내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조치가 가능하지 않으며 미국과 다른 국가들이 중국의 변화를 강제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면서 앞으로 미중 대화가 어떻게 전개될지 지켜봐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미국 허드슨 연구소의 패트릭 크론인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자도 중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제재하거나 제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베이징은 미국과의 경쟁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한 블링컨 장관의 발언에 대해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관련 질문에 대해 각 측이 문제의 난점을 직시하고 각자의 책임을 감당하며 유의미한 대화를 통해 각자의 합리적 우려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에겐 미한일 군사협력과 미군의 전략자산 영내 전개가 강화되는 상황이 부담스러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출신으로 핵안보 전문가인 통자오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등 국제사회가 북한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제하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중국에 설득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So I think by highlighting that connection would help Beijing better recognize the necessity.
그러면서 이를 위해선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군사 도발 때문에 한국의 자체 전략적 군사 역량 개발과 미국의 더욱 강화된 확장 억제 제공이 필요하며 이런 조치들은 중국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연관성을 강조함으로써 중국이 자신들의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북한의 의사결정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할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할 수 있을 것이라고 통자오 선임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데니스 와일더 전 선임보좌관은 중국은 자신들의 동북아 전략으로 인해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China is paying a big price. For the strategy it is taking in Northeast Asia.
와일더 전 보좌관은 한국과 일본 등 미국의 동맹들이 실시간 정보 공유 등 협력을 강화하고 일본이 국방 예산을 크게 늘리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는 중국이 자신들의 정책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의 영내 상황이 악화되지 않고 한국과 일본이 자체 핵무장을 고려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지 않는 것이 중국의 안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더욱 강조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정찰 위성 재발사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이 영내 평화를 위협한다며 한일 양국에 대한 미국 방위 공약이 굳건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가 북한이 정찰위성 재발사를 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방위 공약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gain, these are clear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t demonstrates. 사브리나 싱 국방부 부대변인은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군사위성 재발사를 시도하면 요격할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 1, 2주간 북한으로부터 본 것은 명백한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이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고 위협하는데 위성 발사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또한 지난주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 보좌관이 한국과 일본의 안보 실장들과 회담하고 영내 동맹에 대한 미국의 방위 공약을 재확인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되는 불안정한 행동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싱 부대변인은 미국과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작동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겠다면서도 한국 측과 계속 조율하면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앞서 지난달 31일 정찰 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우주 발사체를 발사했지만 엔진 고장으로 실패했습니다. 북한은 즉각 재발사할 것이라며 특히 국제기구에 사전 통보 없이 발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싱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의 최근 한국 등 아시아 방문 성과를 평가했습니다.
Past weekend, Undersecretary of Defense for Policy Dr. Colin Call returned from his travel to Hawaii.
싱 부대변인은 지난 주말 칼 차관이 하와이와 한국, 일본을 방문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상호 안보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국방협력 강화 기회를 모색하며 같은 생각을 가진 파트너들과의 동맹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상대국과 교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칼 차관은 이번 순방에서 법치와 주권 존중, 영토 보존 등 핵심 원칙에 기반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구축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대해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칼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국방부 고위 당국자들과 만나 미한 핵협의 그룹 NCG 출범을 통한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에 대응하고 일본과의 3국 안보 협력을 추가적으로 발전시키면서 인도태평양에서 안보 협력 공조를 통해 영내 안보 우려에 대응하는 방안 등의 논의가 집중됐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정부가 시행하는 대북 제재의 근거가 되는 국가 비상사태가 또다시 1년 연장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등이 계속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 및 경제에 이례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계속해서 조상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1년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미국 연방의회에 보낸 서한을 통해 한반도에서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분열 물질의 존재와 확산 위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추구를 통해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하고 영내 미군과 동맹국, 무역 파트너를 위협하는 북한 정부의 행동과 정책, 그리고 다른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초래하며 억압적인 행위와 정책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 경제에 계속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이유로 북한과 관련해 행정명령 13466호에서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조치의 연장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은 2008년 6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이유로 대북제재 행정명령 13466을 처음으로 발령했고 이에 따라 북한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후 해마다 이를 갱신해오고 있습니다. 2008년 6월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발동한 행정명령 13466호는 북한의 핵 확산 위협을 국가 긴급 상황의 대상으로 규정했고 미국 정부는 자산 동결 등 대북 경제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이후 지난 2017년 9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13810까지 5건의 추가 행정명령을 통해 관련 조치의 범위 등을 확대해왔습니다. 국가비상사태법은 대통령이 선포일 전 90일 이내 연방 관보에 게시하고 비상사태가 선포일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는 통지를 의회에 전달하지 않는 한 국가비상사태의 자동 종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비상사태의 효력을 연장하려 할 경우 근거 법률인 미국 국가비상사태법의 일몰 규정에 따라 매년 6월 말 의회에 통보하고 관보 게재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북한에 대한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주일 미군은 최근 실시된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 훈련과 관련해 철통 같은 일본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적의 위협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동맹의 역량을 입증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일본이 19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한 가운데 주일미군은 일본 방위공약과 강력한 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주일미군 공보실은 20일 VOE에 보낸 이메일에서 관련 질문에 일본 방어에 대한 미국의 공약은 철통 같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단독 또는 양자간 실시하는 정기적으로 높은 수준의 편실적인 훈련은 일본 방위에서 조약 의무를 준수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보장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위협, 위기 또는 인도적 재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최고 수준의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주일 미군은 19일 보도자료에서 미 해군 USS 존핀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JS 하구로함이 일본 해에서 양자훈련을 하고 일본과 영내에 대한 위협에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동맹의 역량을 입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동맹인 일본과 함께 인도태평양 전역의 평화와 번영에 전념하고 있고 지역 평화와 안보의 초석 역할을 하며 일본의 철통 같은 방어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해상자위대도 19일 미일 탄도미사일 방어훈련을 확인하며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를 비난했습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등 북한이 거듭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 떨어져 일본과 동아시아,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훈련은 각 이지스함 간 네트워크 연결과 탄도미사일 정보 공유 등을 실습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이번 훈련을 통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대응하겠다는 미일 양국의 강력한 의지와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 해군의 준비태세를 재확인하고 탄도미사일 방어를 위한 전술 능력과 공동 대응 능력을 향상했으며 일본을 둘러싼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일 동맹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더욱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이 6년 전 북한에 억류됐다가 미국으로 송환된 직후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를 추모했습니다. 전 세계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정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영킴 하원 의원이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의 사망 6주기를 맞아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I rise to honor the life of Otto Frederick Wombeer, who died at the hands of the North Korean regime.
하원 외교위 인도태평양 담당 소위원장인 김 의원은 19일 트위터에 게재한 지난 14일 원비어 추모 본회의장 연설 영상에서 6년 전인 2017년 6월 19일 북한 정권의 손에 사망한 오토 프레드릭 원비어의 삶을 기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는 학교 여행 중 잔인한 북한 정권에 의해 투옥되고 고문을 당했다며 송환된 지 며칠 만에 숨졌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원비어가 어떤 인간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을 경험했다며 그는 더 이상 우리와 함께 있지 않지만 그의 가족은 옹호 활동과 용기로 원비어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Otto experienced what no human being should ever have to go through.
그러면서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계 미국인이자 인도태평양 소위원장으로서 늘 세계 인권에 큰 목소리를 내고 인권 유린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한국어로 우리는 영원히 오토를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원비어 사망 이후 거의 매년 원비어를 추모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되었습니다. 의회는 원비어 이름을 딴 첫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핵제재법을 원비어가 사망한 해인 2017년부터 추진해 약 2년 만인 2019년 말 제정했습니다. 북한과 불법 거래하는 해외 개인 및 기관의 세컨더리 제재, 즉 3자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법의 핵심입니다. 의회는 이어 2020년부터는 원비어 이름을 딴 두 번째 법인 오토 원비어 북한 검열 감시법을 추진해 지난해 말 제정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정보 검열과 감시에 연루된 자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미 정부에는 북한의 정보 통제 대응 전략을 말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에 담겼습니다. 아울러 미 의회에선 거의 매년 원비어의 죽음을 추모하는 결의가 채택됐습니다. 하지만 결의를 주도했던 원비어의 고향 오하이오주의 로포트먼 전 공화당 상원 의원이 지난해 은퇴한 가운데 올해 들어선 관련 결의안이 아직까진 발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에서 공부하는 탈북민 학생 15명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된 부시 센터의 장학생으로 선발됐습니다. 이들은 부시 센터가 준 꿈과 희망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남부 텍사스주에 있는 부시 센터가 20일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을 받을 탈북민 장학생 15명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장학생에는 콜롬비아 대학에서 각각 행정학과 국제관계학을 공부하는 이서현, 이현승 씨 남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사회학을 공부하는 임설 씨, 워싱턴 인근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그레이스 노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번에 장학생으로 선발된 15명에게 총 7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부시 센터는 올해 장학생 수와 장학금 규모가 역대 최고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 12명의 탈북민 장학생에게 6만 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습니다. 부시 센터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북한 자유장학금이 2017년 탈북민과 이들의 자녀들이 고등교육을 받아 생산적이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75회에 걸쳐 총 30만 달러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장학금은 직업학교와 대학,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과학과 사회학, 교육, 정치학 등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 난민 출신으로 청소년 시절 미국에 입국해 미국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부시 센터에서 북한 담당 연구원으로 일하는 조셉 김 씨는 올해 가장 많은 탈북 학생들이 지원했다며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에 깊은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4년째 부시 센터 장학생으로 선정된 한 탈북민 학생은 BOA의 부시 센터 장학금은 재정적인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안정감을 준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동생과 함께 올해 부시센터 장학생으로 선발된 이연승 글로벌 피스 파운데이션 연구원은 어렵고 외로운 환경에 있는 탈북 학생들에게 교육은 기본 자산이라며 어떤 도움이라도 큰 희망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승 연구원은 미국 콜롬비아 대학에서 글로벌 리더십 관련 행정학 석사 과정을 밟을 예정입니다. 한편 당초 북한 자유장학금이었던 이 장학금의 명칭은 지난해 지병으로 타계한 린지 로이드 전 부시센터 인권담당 국장의 이름을 따 올해부터 린지 로이드 북한 자유장학금으로 이름이 바뀐다고 조셉 김 연구원은 설명했습니다. 부시센터는 지난해 8월 로이드 전 국장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전 세계의 인권운동가들에게 영감을 준 고인이 미국에 정착한 탈북민을 돕는 프로그램도 운영했다고 소개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의 북한 인권단체들이 유엔이 제정한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중국 내 탈북민들이 전 세계 가장 고통받는 난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각국이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 HRNK는 20일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성명을 발표하고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를 피해 탈북한 주민들의 희생과 용기를 기렸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김정은의 억압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정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안전과 자유를 찾아 모든 것을 희생한 모든 북한 난민들을 기억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탈북에 성공한 북한 주민들은 먼저 중국으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들은 국제법상 난민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 법적 지위를 보장받거나 망명을 신청할 기회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결과 북한 난민들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으며 중국 정부의 강제 송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는 현재 중국에 최대 5만 명의 탈북민이 미등록 상태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최대 2천 명이 불법 이주민으로 분류돼 구금 상태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북한으로 송환될 경우 탈북민들은 고문과 자의적 구금, 처형 등 무수한 인권 침해를 당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1951년 유엔 난민협약과 1967년 추가 의정서에 따른 법적 의무를 존중하고 북한 정권의 박해를 피해 탈출한 탈북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도 이날 세계 난민의 날을 맞아 탈북민들이 전 세계 난민 중에서도 가장 취약한 난민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The North Korean refugees are unique because
숄티 대표는 이날 B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탈북민들은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점에서 독특하다며 또한 세계에서 가장 고통받고 가장 박해받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도 독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 기간 동안 북한이 국경을 봉쇄하면서 강제 북송되지 않았던 중국 내 탈북민들은 조만간 북한 국경이 다시 열리면 첫 번째로 돌려보내질 위기에 처해 있다며 탈북 난민들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정부는 난민에 관한 국제법을 준수하고 미국과 한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 China needs to just recognize this needs to follow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쇼티 대표는 특히 한국 정부는 현재 중국에 있는 약 2천여 명의 탈북민들은 한국 헌법에 따른 한국 국민임을 중국에 상기시키고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탈북민들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켰음을 알려 이들의 한국행을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정부도 국제사회가 북한 주민들의 강제 송환에 관여하는 모든 중국 관리를 제재할 것이라는 발표를 하는 등의 조치와 함께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유엔은 전 세계 난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알리고 난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세계 난민의 날을 제정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한국과 일본의 인권단체 관계자들이 미국을 방문해 북성 제1 한인들의 인권 문제와 북한 정치범 수용소 문제를 조명했습니다. 일본의 전직 조총련 간부는 이 문제에 대한 미국 정부의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시민사회단체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와 일본의 인권단체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이 지난주부터 뉴욕과 워싱턴을 방문해 북한 인권 캠페인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들은 14일 뉴욕, 17일 워싱턴에서 현지 한인단체와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를 다룬 애니메이션 영화 트루 노스 상영회를 열고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토론 행사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일 한인 4세인 에이지 한 시미즈 감독이 2020년 제작한 이 영화는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된 북송 제일 한인 가족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It is your duty as prisoners to bear witness to the punishment of traitors.
이 영화는 특히 시미즈 감독이 40여 명의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민들을 직접 인터뷰하는 등 심층 조사를 통해 수용소 실태를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미즈 감독은 17일 행사에서 관객들에게 충격을 주거나 북한 정권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실상을 관객들에게 전해 어떻게 대응하고 도울지를 관객 스스로 판단하게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의 권은경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 영화는 취약의 인권유린 상황에 처한 정치범들을 다루고 있지만 신앙과 신념과 인간성과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준다면서 그들의 희망이 바로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민간단체 방미 대표단으로 참여한 일본의 인권단체인 북한 귀국자의 기억을 기록하는 모임에 조청영 간부 출신 홍경희 대표와 북한에서 북송 제일 한인 즉 귀국자 가정의 자녀로 태어난 뒤 탈북한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귀국자 문제에 관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일본에서 북한으로 간 귀국자들이 혹독한 인권 탄압을 받았고 일부는 영화 속 주인공 요한의 가정처럼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짐승 같은 삶을 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정권이 지난 1959년부터 84년까지 조총련을 통해 벌인 제1 한인 북송 사업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가 최종 보고서에서 납치와 강제실종 등 반인도 범죄로 분류한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입니다. 위원회는 특히 보고서에서 북한을 지상낙원으로 믿고 북한으로 이주한 제1 한인과 가족이 25년간 93,340명, 이 가운데는 1,831명에 달하는 일본인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일본 내 친북단체인 조청영 간부로 23년간 활동했던 홍경희 대표는 19일 BOA에 북송 제일 한인들이 북한에서 인권 탄압을 받은 게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에 들어가서 거기서 우리 제일 교포들이 북한 당국에서 인권 유리 그리고 억압적인 그런 대우를 받았다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뭐 말 한마디 실수도 아닌 실수를 두 집을 잡혀가지고 그래서 전치본 수용소에 이제 끌려가거나 그리고 표현의 자유 뭐 그런 것이 다 그 없어진 것 자체가 저는 인권유리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는 조총련 김기지방본부 회장, 인권협회장 등으로 23년간 활동하면서 평양을 20회 이상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총련이 제일 한인의 권리를 대변하는 본연의 의무가 아닌 북한 정권의 출장소 역할로 변질되는 것을 우려해 동료들과 개혁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스파이 누명을 쓰고 2004년 제명됐습니다. 홍 대표는 조 총련 활동 당시 북송 제1한인들의 유산 문제 협의 등을 위해 평양을 자주 방문하였다가 연락이 두절된 일부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됐다는 사실을 북한 실무자들을 통해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공식적인 마당에서는 말을 안 해요. 그런데 제하고 좀 식사도 하고 개별적으로 있을 때는 실은 그 안건은 아주 그 높은 급에서 네, 좀 취급하는 문제라 저희 입장에서는 절대 그거는 다르지 못한다 하는 걸 솔직히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다 그런 분들은 저기 연락이 안 돼가지고 완전히 그 소위 통제 교육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홍 대표는 일본인 귀국자 문제가 제일 한인 역사에서 빈 공간으로 남아있다며 이 문제 제기를 위해서 2018년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에 이시마루 주이로 대표와 단체를 설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결국 한일보다 미국과 상대하기를 원한다며 미국 정부가 앞으로 대북 협상을 재개한다면 제1한인 북송 문제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사항과 동일하게 다뤄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BN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중국에서 지난달 가장 많이 수입한 품목은 비료로 나타났습니다. 수출 부문에서는 가발이 1위를 차지해 최근의 추세를 이어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달 중국에서 1천만 달러어치가 넘는 비료를 수입했습니다. 20일 중국 해관청사가 공개한 북중무역 세부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5월 한 달간 화학비료인 인산일 암모늄 2만 2,800톤을 중국에서 사들였습니다. 수입액은 1,251만 6천 달러로 이 기간 북한의 대중 수입품 1,022개 중 가장 많았습니다. 북한은 전달인 4월에도 같은 종류의 비료 14,705톤, 883만 달러어치를 수입하는 등 최근 비료 수입을 늘리고 있습니다. 다른 광물성 비료를 모두 합칠 경우 북한의 올해 1월에서 5월 누적 비료 수입액은 5,573만 달러로 지난해 전체 광물성 비료 수입액 542만 달러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료와 달리 북한의 대중 식량 수입액은 많지 않았습니다. 5월 북한의 단잎종과 장잎종 쌀 수입액은 각각 665만 2천 달러와 48만 3천 달러로 4월 쌀 수입액 585만 달러보다는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3월에 장 단잎종 쌀 수입액 2,175만 7천 달러와 비교하면 약 32% 수준에 불과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10월부터 중국에서 장잎미 혹은 안남미로 불리는 장잎종 쌀 등 중국산 쌀을 대량으로 들여왔습니다. 그런데 지난달부터는 그 양을 줄이고 대신 비료 수입량을 늘리고 있어 주목됩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메릴랜드대 교수는 20일 BOA와의 전화통화에서 4, 5월은 북한의 쌀 농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많은 양의 비료가 필요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biggest determinant is their own production. And fertilizer is hugely important for them.
다만 브라운 교수는 비료의 수입량만으론 북한 전역에 충분한 비료가 공급될지 가늠하긴 어렵다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비료에 대한 북한의 자체 생산 능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이 준공식에 참석했던 비료 공장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가 궁금한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가장 많이 수출한 품목은 5월에도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의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은 3월과 4월 대중 최다 수출품이었는데 5월에도 같은 분위기를 이어간 것입니다. 5월 가발 인조 속눈썹 제품에 대한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1,548만 달러, 양은 101톤에 달했습니다. 이는 4월의 수출액 2,268만 달러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5월 전체 대중 수출액 2,393만 달러의 64%에 해당합니다. 전체 대중 수출품의 절반 이상이 가발로 채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북한은 최근 몇 개월간 중국에서 머리카락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데 이는 사람 머리카락을 수입해 가발로 만들어 중국에 재수출하는 여괴 가공, 즉 주문자 생산 방식 OEM 형태의 무역을 재개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실제로 북한이 5월 비료 다음으로 많이 수입한 품목, 즉 대중 수입 2위 품목은 가발 제조용 사람 머리카락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 여파가 본격화된 2018년부터 OEM 무역을 통해 비제재 품목인 가발과 손목시계, 속눈썹, 신발 등을 중국에 판매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 사태가 불거진 2020년부터는 OEM 무역이 급감했는데 최근 들어 가발 제품을 중심으로 다시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캐나다와 한국이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캐나다 의원들과 전직 고위 관리가 강조했습니다. 캐나다의 북한 인권단체는 최근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캠페인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김영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캐나다 하원의 알리 에서시 외교국제개발위원장은 지난 17일 북한 인권법 입법 추진 캠페인을 재개한 민간단체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인권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는 이날 한국전쟁 당시 북한 고아들의 동유럽 강제 이주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 시사회를 열고 캐나다판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캠페인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서한에 따르면 에사시 위원장은 귀단체는 북한의 개탄스러운 인권 상황이 풀뿌리 옹호와 운동을 통해서만 개선될 수 있다는 숭고한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이를 위한 캐나다와 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행사는 북한의 혐오스러운 정부가 자국민과 국제사회에 점점 더 호전적이 되는 시기에 개최되었다며 이에 대응한 캐나다와 한국 양국 관계의 르네상스는 환영할 만한 발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한국의원친선협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에사시 위원장은 이어 안보, 에너지, 문화 분야에서 긴밀한 동맹국인 대한민국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에서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사시 위원장이 말한 르네상스는 최근 한국과 캐나다의 다양한 관계 강화 움직임을 지적한 것입니다. 앞서 주스틴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60년간의 양국 수교에 기반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를 심화, 발전시키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 기념 정상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과 캐나다는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와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북한 정권의 철저한 외면을 심각하게 우려한다고 밝혔었습니다. 두 정상은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 인권을 보호미 증진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고 북한 주민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오늘 한국과 캐나다가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이민장관을 지낸 주디스그로 하원 의원도 이날 축사를 통해 한국-캐나다 정상회담 결과를 강조하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뤼도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인권, 민주주의, 규범에 기반한 국제 시스템의 증진을 위해 단순한 말을 넘어 실질적인 행동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와 공유 가치에 대한 그들의 약속은 찬사를 받을 만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인권 증진이 복잡하고 지속적인 과정이란 걸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양국이 협력하면 긍정적 변화를 조성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스그로 의원은 또 이날 상영된 다큐 영화 김일성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보내면서 우리가 모두 북한과 세계 현대사의 어두운 장 중 하나를 이해하는 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다큐 영화는 북한 정치 체제의 본질과 성격을 조명하고 비인간적인 체제의 잔혹한 실상을 파헤치며 북한 주민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풀어낸다고 밝혔습니다.
Foarte greu.
로마 국제영화제 다큐부문 최고 작품상 등 여러 국제영화제에서 수상한 이 영화는 전쟁 고아들이 김일성 주석의 권력 강화를 위해 어떻게 희생양이 되었는지 조명하면서 김씨 정권의 잔인함을 사실적으로 폭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2015년 캐나다 의회에서 북한 인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던 어윈 커틀러 전 법무장관은 이날 성명을 통해 관련 운동이 재개된 걸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커틀러 전 장관은 8년 전 자신이 의원 시절 발의한 결의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북한의 인권과 안보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결의안은 여전히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협의회에 지칠 줄 모르는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며 북한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 법치를 위해 투쟁하는 모든 이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법안이 통과돼 캐나다가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와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대하고 방치된 인권유린의 가해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증진하는 데 다시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커틀러 전 장관이 8년 전 발의한 결의안은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며 정치범 수용소를 비롯해 북한의 인권 실태를 감시하고 보고하는 북한인권대사를 임명할 것을 명시했습니다. 또 북한인권활동과 중국 내 탈북민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안도 담고 있었지만 당시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해 폐기됐었습니다. 북한인권협의회 이경복 회장은 20일 VOA에 윤석열 대통령과 추리도 총리의 정상회담을 통해 희망을 다시 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두 정상이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 의지를 강조했다며 인권 문제인 만큼 북한 인권법 제정을 거부할 이유가 없고 총리가 외국 대통령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만큼 긍정적 반응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들으셨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은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그리고 주간 프로 미국의 경제와 산업을 생활 속에서 풀어보는 생활 속 경제가 방송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82년 6월 21일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암살을 시도했던 존 힌클리에게 무죄 판결이 내려집니다. 그에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1981년 레이건 대통령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집회에서 나오던 중 총격을 받았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은 왼쪽 옆구리에 총상을 입고 곧바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을 쏜 존 힌클리는 그 자리에서 체포됩니다. 힌클리는 미국 영화배우 조디 포스터의 관심을 받기 위해 레이건 대통령 암살을 시도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년 3개월 후 1982년 6월 21일 열린 재판에서 존 힌클리는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미국 전역에서 판결에 항의하는 여론이 일지만 힌클리는 감옥이 아닌 정신병원에 수용됩니다. 그리고 미 연방법원은 2016년, 35년 만에 힌클리를 워싱턴 남동부 세인트 엘리자베스 정신병원을 벗어나 고향인 버지니아주에서 살도록 영구 석방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1900년 6월 21일 중국 청나라가 서양 강대국들의 침략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당시 중국 농민들이 의화단 사건을 일으킵니다. 중국 농민들은 청나라를 도와 서양 세력을 물리친다는 뜻의 부청멸양을 외치며 세력을 확장시켜 나갔습니다. 산동 지역에서 불붙기 시작한 이 의화단 운동은 북경과 천진 등으로 빠르게 확산돼 전 중국을 들썩이게 만들었습니다. 의화단은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공격해 서양 선교사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또 의화단은 서양과 관련된 시설을 닥치는 대로 파괴해 거리는 폭동이 난무하게 됩니다. 이에 미국과 영국, 일본을 포함한 연합군은 중국을 침공합니다. 의화단은 이에 맞서 싸웠지만 신식 무기로 무장한 연합군을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의화단은 연합군에 패배하고 1901년 8월 굴욕적인 신축 조약을 맺게 됩니다.
변화의 시대, 세상이 불확실하게 다가올 때, 그리고 우리가 듣는 소식이 보이는 현상을 반영하지 않을 때, 우리는 진실을 추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신뢰를 잃습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 더 나은 내일의 바람을 위해 언론의 자유는 중요합니다. 누군가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찾는 진실을 VOA는 전해드립니다. VOA는 세상을 연결하고 진실과 함께합니다. VOA는 여러분에게 세상 그대로를 보여드립니다.